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예배는 참 소중한 예배이죠. 그저 매 예배가 참 소중하지만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김숙자 집사님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저기 고 집사님과 늘 함께 오시다가 오늘 또 처음 혼자 오시는 이 걸음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집사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집사님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자녀를 주셨죠. 루하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의 탄생과 또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함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 쪽에서 볼 때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양쪽 유치부실과 또 중고등부실을 이렇게 꾸며서 또 더 화창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또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 함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2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또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충만하도록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주 전 저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묵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큐티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성경을 좀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예. 말씀을 좀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목표는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매일 성경 큐티 책을 들고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각 터에서 큐티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럼 주보 뒷면에 그리고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은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들어보셨죠? 큐티가 무엇인지.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노트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정리하는 것만이 큐티가 아니고요.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난다면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새벽 예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도 큐티의 한 모습입니다. 이런 새벽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 만남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새벽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해가 뜨길 기다리죠.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또 카톡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즐깁니다. 그래서 새벽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동이 터서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결코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이든 또 가정이든 직장이든 본인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참된 리더가 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은이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있었는데 진은이가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고 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오토바이는 탈 줄 아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타는데 자전거를 못 타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모잠비크에서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발을 이렇게 굴리면 오토바이는 이렇게 되면 가는데 이렇게 두 발을 굴리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나 운전도 마찬가지죠. 운전을 처음 할 때도 익숙하지 않죠. 근데 자전거나 운전을 처음 할 때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방법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운전을 배우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져 그것이 익숙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좋습니다. 전 이 구절이. 왜냐하면요,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 말인데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떤 말입니까?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찰나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신실하신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적어 놓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스마트폰 아닙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성경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건전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을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 어떤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러나 그의 성공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 역시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공 비결, 그리고 모세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송민호 전사님 계신데, 우리 송민호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송민호 전도사님만 생각하면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셔. 그러면 이보다 더 든든하고 힘이 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출애굽기 33장 11절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더라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와 이렇게 대면하고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다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그 광야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광야는 단순히 광야가 아니고 축복의 장소입니다. 저는 모세가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마침내 친구와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하였듯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광야가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내가 잘 기다리는 것 같죠. 내가 잘 버티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이 한 주 두 주 없어지잖아요. 영이 서서히 죽습니다. 죽어버립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쫙 뼈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난 비결은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는 마른 뼈로 보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물릴 것처럼 보이지만 마른 뼈입니다. 기억합시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세시대 같아요. 중세시대야 성도들이 그 어려운 라틴어도 모르고 독일어도 모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원어들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의 그 리더들이 읽어주는 그것을 통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글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가정예배 드릴 때 제가 받는 부담은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한 절씩 읽는데, 옛날 성경은 이렇게 세로였잖아요. 세로도 어려운데 한자가 있는데 제가 뭐 압니까 초등학생이. 근데 제 순서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스스로 말씀을 잘 안 봐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보다는 오직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혼자 있을 때는 찬송도 기도도 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이 지난주와 이번주 사이에 첫 찬양인 분이 있을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찬양을 아예 안 해요. 혼자 있을 때는 기도도 안 해요. 혼자 있을 때는 말씀도 안 봐요. 교회에 와서만 해요. 그리고 그 말씀 듣는 것도 설교자를 통해서만 듣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읽지 않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있습니까? 이곳에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직접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이곳에서 성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설교가 힘이 안 돼요. 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발견한 진리가 아닌 것은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발견한 진리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큐티를 매일 한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평생 영적인 기갈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영이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한 번 교회 와서 그 한 시간에 그 몇십 분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하루를 살아도 아무 힘이 없고 그리고 볼품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후반절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서 75세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냥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75세에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난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그러니까 75세에 떠났으니까 10여 년이 지나서 86세에 되던 해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없다가 노령의 아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신이 나든지 그가 그만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닙니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자 그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립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소도 잡고 양도 잡으면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13년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까요? 86세에 낳은 아들 때문에 아들도 너무 좋아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잊었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에 빠져서 하나님 음성 없이 13년 동안 살아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늘 공허함과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살았지만 사나마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기뻐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자 공허함 그리고 우울함,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 맞나. 이스마엘에 빠져서 하나님 음성 없이 살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지금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이 낫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음성 없이 산 그 우울한 삶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큐티가 나오죠.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 주인공이기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날 정치인들이 쓰는 표현을 쓰면 대권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그가 대권을 잡은 기쁨보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싸웠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 잘 훈련된 이방인들과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모세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너를 통하여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여호수아가 기쁨보다는 부담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결을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제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어디 앞에서 들은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 앞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차지하기 힘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계이든 정치계이든 경제계이든 법조계이든 교육계이든 간에 그 땅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법조 현실을 보니까, 의료 현실을 보니까, 정치를 보니까, 언론을 보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땅, 불가능했던 그 땅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자들에게는 그 자신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뜻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제가 이제 주부에도 적어놨는데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시야흐라는 단어와 하가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묵상의 뜻은 하나님과 대화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주야로 하나님께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뭡니까? 대화는 이겁니다. 대화의 그 논리는 세 가지죠. 말하고 듣고 성장하는 것, 이게 대화입니다. 이게 대화입니다. 말하고 듣고 성장하는 것, 이게 대화입니다. 말만 해도 대화 아닙니다. 듣는 것만 해도 대화가 아닙니다. 말하고 들었지만 성장이 없으면 대화가 아닙니다. 말하고 듣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한다, 거짓말입니다. 나만 말하는 거죠. 나만 말하는 거죠.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묵상의 뜻, 시하라는 뜻은요,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주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예배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 잘 얘기해 주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뭡니까? 뭐가 예배입니까? 묵상은 예배라는 뜻인데 뭐가 예배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뭐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산제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삶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산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묵상하고 전혀 다르게 하루를 산다, 이거는 참된 예배도 아니고 참된 묵상도 아닙니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그러면 비록 직장에 가서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속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놓고 나는 또 똑같이 산다. 그건 묵상한 게 아니죠. 묵상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120년을 순종했다는 말은 방주를 120년간 만들었어요.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한 950년, 950살. 그러면요, 인생의 8분의 1을 방주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에서 8분의 1 몇 살입니까?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이름도 빚도 없이 샹골에 가서 네 인생의 8분의 1을 드려라. 네 인생의 8분의 1을 노아처럼 그냥 나무만 해라. 몇 년이든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데도 거기 가서 나무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신기한 게 있습니다. 노아를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샘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도 직업이 안 나와요. 분명히 직업이 있었을 건데.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젊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엄마 아빠가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들어가지고 저 시골 있는데 막 이렇게 어떤 명칭이 떠오르는데 혹시 그곳 출신이 계실까봐 어떤 하만이라든지 어떤 시골에 내가 이제 완전히 산골에 들어가서 화전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겠다 부모님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아이들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저 엄마 아빠 따라 내일부터 가서 산에서 살자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가려고 할까요? 근데 신기한 건요, 노아의 그 자녀들이 젊었는데 더 신기한 거는 그 며느리들도 젊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얼토당토하는 삶을 산다는데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요 그들이 그 세월을 함께 보냅니다. 어떻게 120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을 그 젊은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했을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 노아의 삶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그의 아들과 며느리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자녀들 며느리가 보았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과 늘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그 얼토당토하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자녀들이 따랐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뭡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삶입니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아니고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냐면 그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실수했고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 삶으로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 곳곳에서 그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사랑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여러분 혹시 다윗 말고 여러분이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나님께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정말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은 삶으로 하나님께 살았던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말고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 19편 14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한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의 두 번째 뜻입니다. 묵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묵상의 세 번째 뜻, 하가는요, 마음을 깨끗이 하다, 마음을 정결케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가서 봤죠? 이 컵 안에, 투명한 컵 안에 깨끗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잉크를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물이 약간 까맣게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맑은 물로 바꾸는 방법 붓지 않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계속 붓는 겁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깨끗해집니다. 묵상이 그런 뜻입니다. 하가라는 게. 묵상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이나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케 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라 이 뜻입니다. 이게 묵상의 세 번째 뜻입니다. 네 번째 묵상의 시야흐라는 뜻은요, 마음의 이 더럽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 명상 하는 사람들 만나보았습니까? 명상은요, 자신을 이렇게 자기라는 자아식을 비워서 이렇게 우주와 합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오는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이걸 명상이라고 말합니다.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명상이죠. 하지만 묵상은요, 자신이 발견한 진리나 교훈을 자기의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 말씀을 심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분의 성품을 기억해내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의 다섯 번째 뜻은요, 이 하가라는 뜻이,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에 대한 뉘앙스가 없는데 하가라는 단어는 호랑이의 으르렁 혹은 비둘기 구구라는 소리의 어원과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되풀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후렴구에 이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하가라는 단어가. 즉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계속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큐티는요,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것을 아침에 읽었다면 이것을 하루 종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한 구절을, 하루를 지났을 때 한 구절이 저에게 암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상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반복하고 반복해서 내 일부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손은 위가 몇 개입니까? 우리가 다 도시 사람이라서 저도 보았는데 손은 위가 4개라고 합니다. 손은 되새김질 위가 있어서 먹은 음식을 약 16초마다 끄집어내서 다시 씹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음식이 소의 일부가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모두 묵상했습니다. 다윗, 여호수아, 사무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대를 바꾼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딱 끝나면 카터에서 한습지기들에게 매일 성경 어떻게 구입합니까? 물어보고 매일 성경 구입하고 매일 이제는 터 밴드, 터 카톡, 터 나눔방에 이 그날 본문의 말씀으로 매일 나눔이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큐티를 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큐티는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대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면요 점점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하루라도 큐티를 하지 않으면 죄의식을 느낀다거나 혹은 좋지 않은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큐티를 우상화하거나 일종의 종교활동으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큐티는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일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기대이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큐티의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 감정이 오가야 됩니다. 큐티는 정보를 축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게 강의 시간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본문을 적어놓고 이걸 성경 공부하자, 이걸 큐티하자, 제가 다르게 할 겁니다. 한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건요 지식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본문에는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묵상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났다 할 때는 자연스럽게 감정의 교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동이든 있으면 그걸 노트에 이렇게 적는 거죠. 근데 너무 기뻐요. 그럼 찬양도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눈물도 흘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이렇게 감정이 교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풍성한 큐티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큐티는요. 세 번째는 자 출애굽기 16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뭡니까?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매일 거두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틀 분을 거뒀더니 썩었어요. 여러분 매일 거두고 매일 먹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양식, 매일의 만나입니다. 그 매일의 양식이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상고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베레아 사람들이 좋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가 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진짜 그런가 해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요 우리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게 되어주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가능하다면 아침 첫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큐티하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습관이에요. 하루 아침에 안 생기죠. 큐티가요 오늘 딱 설교 듣고 하루 할 수 있어요. 일주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는 건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하려면요 여러분이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10시 때에 여러분 주로 뭐 하십니까? 10시에서 11시 참 드라마의 황금시대 시간이죠. 10시에서 11시 밤늦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밤늦게 TV 보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그거 다 하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큐티하겠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매일 큐티하기를 원한다면 저녁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제가 그러면 큐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잘 들으십시오. 제일 먼저 큐티할 때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요, 묵상은 하루 중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는 시간 아닙니다. 제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듯이요, 똑같은 씨를 뿌려도 어떤 밭에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은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냐면, QT 본문을 통하여 나를 향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고정관념 없애주십시오. 두 번째, 어떡하지? 진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려고 하면 어떡하지? 희생에 대한 두려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더 급해? 이거보다 내가 지금 뭐가 급해? 다급한 필요에 집착하는 기도 제목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필요, 희생,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리고 뭐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결단을 확보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실제 문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찾아온다. 그날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들짐승처럼 당신을 향해 돌진해온다. 그러나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모두를 강구로 밀어내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 혹은 성전 제사에 보면 제물을 가져와서 각을 뜨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에 각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욕구 충족으로서의 큐티가 아니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아까 베레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큐티할 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말씀을 보고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초대해야 되냐면, 내가 이 구절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건 조금 여담입니다. 군에 있을 때 제가 저희 선임 군중병 대한신학교 나왔던 분이, 저보다 한 3살 많았고, 그 다음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2등병 때는 그분이 새벽 예배 설교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새벽 예배 시간이 5시면요 4시 50분쯤에 딱 일어나요. 딱 일어나면서 첫 마디가 에이, 일단 짜증을 먼저 내요. 그리고는 성경을 딱 펼쳐요. 그리고는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본문은 다른데 하는 말이 똑같아요. 본문만 다릅니다. 하는 말이 똑같아요. 제대할 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사회에서는 안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 성경을 딱 펼치면 이 본문이네, 머릿속에 자동 포맷이 됩니다. 이 본문 내가 알지? 아닙니다. 성령님, 이 구절, 이 본문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펼치면요, 이 본문에 대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본문을 관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가지. 본문을 어떻게,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도 이 안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성경 구절을 몇 절을 읽을 때간에 딱 읽으면요, 이 구절을 딱 관찰해야 됩니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쭉 읽으면 이 본문에서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읽으면 뭐가 보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혹은 독특한 어떤 말이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용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본문을 관찰해야 됩니다. 용어.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해도 그 사람이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이 용어가 쓰였네. 첫 번째 용어. 두 번째, 구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본문을 계속 묵상했는데 아무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나코나코를 일주일 설교해 본 적이 있거든요. 나코나코를 여러분 일주일 설교해 보십시오. 나코나코를. 그럼 그게,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본문 자체에서는 이제 뭐 안 나와요. 그런데요, 그럴 때 뭐를 보냐 하면 딱 성경의 전체 구조를 보면요,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가 26장부터 성막이 나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쭉 뭐 출애굽한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얘기 나오다가 26장에서 40장까지 성막 얘기거든요. 그럼 40장 중에서 26에서 40장까지 구조를 딱 보면 이게 열 몇 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뭘 생각하냐면, 아,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구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주석도 있습니다. WBC 주석이라고. 그것은 거의 구조를 보고 있는데, 그 구조를 보면, 그래서 이 전체 구조가 어떤가, 용어 다음에 구조를 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하나, 둘, 셋. 이건 뭐 같습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는 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뭐든지. 근데 이건 뭐냐? 하나, 둘, 셋. 이거 뭡니까? 야단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 둘, 셋이요, 달라요. 어떻게 말하냐? 여러분, 어떤 본문을 볼 때 이게 음악으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냐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그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네 번째는요, 장르입니다. 여러분, 시를, 대하소설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하소설을 시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역사적, 역사인가, 신가, 담론인가, 예언적 진술인가, 논설인가, 비유인가, 장르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자에 따라 다릅니다. 베드로의, 여러분, 성경을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쫙 훑어놓고, 비슷한 구절을 훑어놓고, 바울, 베드로, 모세,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이 되면 좋습니다.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베드로가 한 말이 다르고, 모세가 한 말이 다르고요, 바울이 한 말이 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자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릅니다. 저자는 누구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이게 적절하게 고려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경의 비유와 영적으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혹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같은 걸. 여기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비유로 풀어야 되고 어떤 것은 영으로 풀어야 돼,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문자로 풀면요, 세대주의가 나와요. 여섯 번째는 본문을 관찰할 때 나무도 보지만 숲을 봐야 됩니다. 성경의 기본 해석 원리죠. 어떤 구절이, 그 구절은 좋아요. 그런데 전체에서 어떤 뜻인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표고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식당마다 붙어있는 것, 욥기서 8장 7절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가게를 하면서 그 가게에 번성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지만 본문의 콘텍스트는 그게 아니죠.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불난데 부채질하고 함부로 충고하고 설교하면서 속을 뒤집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그걸 앞뒤 다 말 자르고 벽에 딱 붙이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일곱 번째, 읽을 때요 마치 처음 그 본문을 보는 것처럼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세 번이나 네 번 읽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요 본문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덟 번째, 성경 본문을 다양하게 읽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저는 옛날 설교하셨던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저는 3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요 설교를 준비할 때 옛날 성경 있잖아요. 옛날 성경을 복사실을 해서 복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본문을 설교할 본문을 카이를 오려가지고 이제 탁 붙여요. 그 다음에 옛날에 톰슨 성경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거 가진 사람 복사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딱 붙입니다. NIV 성경 가진 사람 복사해가지고 옆에 붙이고, 그래가지고 성경 몇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세네 개를 붙여가지고 그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 보았습니다. 요즘은 클릭만 하면 성경이 종류대로 쫙 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이 본문이 정확하게 무슨 말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세번역도 좋고요, 메시지 성경도 좋고 다양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빠르게 읽어보기도 하고 천천히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다양하게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독소들을 말씀의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그것을 다 제거해 가져가는 겁니다. 기도, 관찰.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관찰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해석입니다. 그렇게 쭉 해석, 관찰하고 나면 이 본문이 과연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읽어보면 의문이 들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오늘 누가 그걸 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의문들이 안 듭니까? 아, 지난번에 했지만 선악관을 왜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 저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1차적 목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글을 썼어요. 바울이 그냥 허공에 쓴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글을 썼을 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 당시에 받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도로 이 편지를 보냈는가? 이것을 푸는 걸 주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석은 쉽게 풀이한다는 뜻인데, 성경을 주석한다는 말은 성경 본문이 그때 당시에 누구에게 무엇을 의미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걸 안 하면 본문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게 큐티할 때 굉장히 도전적인, 그래서 큐티를 이렇게 권장하지 않는 쪽에서는 이 부분에서 걸려서 권장 안 합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을 봤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를 아침에 읽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이걸 큐티할 때 어떻게 하냐면 희한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아, 비둘기는 장이 튼튼해서 실수로 유리나 자기 돌과 작은 돌 같은 것을 삼켜도 잘 소화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모두 까칠하고 딱딱한 부분들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본문의 의미가 아닌 의미를 만들어내서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큐티의 한계이기도 하죠.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내가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본문을 갖다 놔도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이제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해석이 한번 중독되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좋은 성경 주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에 한두 권 정도는 두고요 이렇게 주석이나 혹은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그 본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육하원칙을 쓰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는 말을 읽고 나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있었다는 것이지? 내가 모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읽으면 이상하다. 요소가 겁쟁이가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좋은 질문자입니다. 바로 답을 안 주고요. 학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오늘 여기 한습지기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들도 계신데 좋은 속으로 믿어는 좋은 질문자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석과 자료를 찾더라도 한 번에 나눔을 하더라도 좋은 자료를, 좋은 질문을 제대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도, 관찰, 해석,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적용. 적용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큐티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도란 행동이고 실천력입니다. 내가 편하고 유리한 것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 말씀 전체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리더 같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은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A.W. 토저라고요. 유명한 토저 책이 많이 있는데 토저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그러므로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왜 따라오지 않지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항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반항적으로 말하고 똑같은 표현을 해도 그 안에 가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이 체질화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와 스승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은 바로 이런 훈련과 직결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해서 순종을 체질화시켜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에는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인가. 두 번째,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서 실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 6장 6절 9절에서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6절에서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약속은 뭡니까? 적용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약속은 뭡니까? 내가 주리라고 한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래처가 끊어졌지만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취소하게 하실 거다. 나는 붙잡을 거야. 이게 붙잡아야 할 약속입니다. 그럼 여기서 버려야 할 죄는 뭡니까? 이 본문에서 나는 정말 너무 쉽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 같아. 자꾸 남의 말을 들으면서 이랬다 저랬다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최종 결정을 아주 현명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버려야 할 죄입니다. 또 실행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자기 전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묵상을 필기하는 습관입니다. 큐티 노트 쓰기의 중요성. 여러분, 이렇게 필기하는 게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처음에는 뭐만 쓰면 되냐면요 가장 가슴에 와닿은 단어 혹은 문장 구절 그냥 적고 왜 이게 마음에 그 다가왔는지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표현 썼더라고요. 이게 약간 말장난인데 적자생존.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큐티할 때 적자생존 이렇게 썼더라고요.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한숲치기들이 이제 터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하려면요, 큐티는 공동체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하면 지쳐요. 하지만 동료가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룹들이 이미 우리는 모였기 때문에 매일 약속된 본문으로 같이 맞추는 게 좋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하고 나면 이런 게 생깁니다. 나누다 보면 첫 번째 동지의식이 생깁니다. 아, 나 혼자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구나. 남편들 다 똑같구나. 동지의식. 두 번째 도전. 저 형제는 나보다 더 힘든데 저렇게 사네. 내가 분발해야지. 도전 받습니다. 세 번째 나누다 보면 회개. 나의 이런 점이 잘못된 것이구나. 버려야 되겠다. 네 번째 위로. 우리가 중보할게요. 힘내세요 형제님. 아, 위로받는. 이게 우리가 큐티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말씀 묵상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 묵상이 주는 축복 중에 외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주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의 조상들에게 약속으로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여호수아가 실제 추수하게 되는 응답을 받는데 그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는 도구가 바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을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현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오랫동안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집이 기쁜 소식이 생기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꽉 묶였던 재정이 풀어지면서 숨통이 트여지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이 형통하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직장을 옮기거나 어떤 부서를 간다 할지라도 사랑받고 성공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있어서 넘치도록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 주신 비결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과 다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형통을 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이것은 비전을 추수하는 것, 외적인 축복이고요. 마지막 내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내게 주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은 내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깁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을 꽉 붙들고 사는 자는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무서운 대적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외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내적인 담대함과 평안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한들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성공은 영혼이 풍성해지고 단단해지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적인 담대함과 평안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은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찬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큐티합시다. 오늘부터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큐티에 대한 나의 결심, 마음, 생각,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며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삶의 기쁨을 그리고 삶의 제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